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영혼에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의 유형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성도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결국 이 진리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은 유기된 자들의 영혼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반응의 극명한 차이에 관해서 주님은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에게 성경의 다른 어떤 비유, 다른 어떤 말씀들도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그 영혼이 활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해 열어 젖혀진 자들에게만 들려지게 된다고 주님은 거듭 강조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떤 태도가 요구되는지를 오늘은 이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등불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원래는 그 등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유일하고 참된 진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참 생명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이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여겨져야 하는지를 주님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흙으로 만든 납작한 등전에 감람유를 부어서 심지를 놓은 뒤에 불을 켜서 방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일종의 조명등이었습니다. 이 등전은 보통 벽 상단에 벽 상단의 등전 받침대를 돌출시켜서 그 위에 거치에 둠으로 온 방을 환하게 비추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등전불이 있어야 하는 위치는 방에서 가장 높은 등잔대 위에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등잔대를 말 위나 평상 위에 두는 경우가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기서 말이란 가루나 곡식을 측정하는 도량형 도구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등불을 켜지 않을 때는 이런 곡식을 측정했던 그릇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거나 혹은 침상 아래에다가 두었습니다. 그것은 등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등잔불을 켜두고 그 위에 말을 덮어 씌우거나 혹은 평상, 다른 말로 침상, 침대 아래 그것을 두는 경우는 있을 수 없듯이 불이 환하게 켜진 등잔불은 반드시 등경, 즉 등대 위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참된 빛 되신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의 계시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지금 더 이상 이 복음의 빛은 감추어지거나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빛을 우리의 영혼 안에 비추게 하고 그 빛을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의 빛이 한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빛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그 빛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역사하십니다. 불이 켜진 등잔불의 용도는 가장 높은 곳 등잔대 위에서 불을 밝히는 것이지 말이나 평상 아래 두기 위함이 아니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은 우리 주변을 환하게 비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애적인 진리의 깨달음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결코 감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추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이 진리의 가치는 다른 것에 의해 가리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오랜 병이 단번에 낫게 된 명약의 효과를 보시게 됐다면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명약의 효능에 대해서 널리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약을 먹고 단번에 낫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임한 진리는 한 영혼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참 생명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의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 아래 결코 처박아 둘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겨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춰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애가 그 빛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진리의 빛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진리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가정과 그들이 모인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 진리는 어두운 세상에까지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들었으면 성도는 오직 그 진리를 우리가 받은 그 빛에 관해서 더 배우고 그것을 더 나누고 그것을 더 소유하게 힘써야 합니다.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을 나누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빛된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지극히 가볍게 여기는 부주의한 태도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진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참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 진리의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그 성도들이 3, 4, 5 모인 곳에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그들의 신앙의 수준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자기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나누고 있고 서로가 진솔하게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탁월한 성도들입니다. 온갖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어제 본 드라마가 어떻더라. 어디에서 싸게 옷을 판다더라.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부주의하게 다루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한 삶과 행실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빛을 받았으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을 힘써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입술로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가치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증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빛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사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자들입니다. 드러낼 때가 있고 감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30년이나 이 땅에서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을 드러내셔야 될 때가 이르렀을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찬란하게 나타내셨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선포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진행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이 어두운 밤바다 같은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숨겨졌었고 감추어졌던 복음이 이제는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 복음이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지워지고 있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이 땅에 점점 교회가 참 신자들이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3절에 다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어서 또다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네 가지 밭의 비유와 이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에서는 진리를 듣는 것, 진리가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이에 필요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의 행위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도 지금 주께서 전하고 계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이제 하시는 말씀 또한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또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토양의 차이를 말씀하셨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와 태도에 관해서 교훈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 들으라. 저희가 재는 그 자로 재어질 것이고 더 재어질 것이다. 참으로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밭이 옥토가 아니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거나 결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미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부주의하게 될 것이고 그 태도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삼가하라는 의미는 마음에 새겨들어라, 혹은 듣는 것에 주의하라, 혹은 조심스럽게 생각하라,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는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귀로만 무념무상의 상태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귀로는 대충 듣고 있는 이런 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주의 깊게 그 의미를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매일 정밀하게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이 수혈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의 빛이 어두운 죄인들의 심령을 비추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성령께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로써 우리를 성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러한 진지한 태도와 열정적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할 때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부주의한 것을 봅니다. 집중하는 마음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잠시 머무는 시간조차도 할 일이 없어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다른 이야기들을 다 뒤로 미루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전하면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전하는데 여러분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시고 지루해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결코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회방하고 자신의 영혼을 자해하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삼가 조심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판단하시는 척도가 되어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는 그 정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측정이 된다고 주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네 가지 밭의 비유에 이어서 이것을 교훈해 주고 계셨습니다. 즉,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으며 잘 깨닫고 마음으로 흡수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영혼이 진지하고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지의 그 여부를 통해서 그 성도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즉, 판단을 받게 된다고 주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믿음의 여부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이처럼 중요한데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탈하고 주의를 송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그토록 멀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지를 그 진실함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주일에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봅니다. 예배보다 소변 머리 오면 들어가서 소변 보고 나오고 예배드리다 카톡 오면 문자 보내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파자마를 입고 누웠다가 앉았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있는, 지극히 경히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는 헤아림을 당하게 된다. 그 사실을 알아야죠.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는 관계이든 혹은 친구지간이든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혹은 약속 시간에 늘 지각을 하고 내 말을 앉아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항상 지겨운 표정으로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상대가 그렇게 일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만나시겠습니까? 계속 사랑하고 계속 우정을 돈독히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사랑을 우정을 나눠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 보이는 이런 무례한 모습을 절대로 참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불손하고 무성의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하나님을 막보는 행위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지 알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헤아리는 그 수준과 그 모습,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에 의해서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종교적인 취미 활동입니까? 그냥 한 시간 앉아 있어 주자 뭐 이런 것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항상 진지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간절하며 열렬함을 보일 때 그는 그의 영혼과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합당한 헤아림을 받게 되고 또 더 받으리니 라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깨달음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가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평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이 그에게 함께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모함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목사가 보기에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태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다르다고 여길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림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더 잘 깨닫고 더 열정적이고 더 사모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분명히 올바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음의 그 깊이와 그 정확성, 그 진지함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리를 잘 헤아리는 자는 하나님께 더 큰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잘 듣는 것, 주의 깊게 듣는 것,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25절에서는 진리를 잘 수용하고 깨닫거나 혹은 그 반대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의 깊게 신중하게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더 큰 영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진리를 듣는 것을 지극히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거나 태만하거나 실증과 권태로 일관하는 자에게는 그가 지금까지 뭔가 진리를 조금 깨달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 깨달은 것마저도 모두 의미 없는 것이 되게 만드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라고 롯에게 경고하셨을 때 롯의 사위들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아가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 롯이 전하는 이 지엄한 경고를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모든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물들어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 벌을 받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는 더 풍성한 믿음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반대로 자신의 완악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멀리하는 자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을 통한 은혜까지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왜 인본주의적이고 현세 기복주의에 경도된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신본주의의 교회의 성도가 되셨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의 그 올바른 가치를 아신다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신행일치의 삶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어느 순간 배도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밭의 비유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까지 주님은 아주 강도 높게 이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밭이 말씀의 부주의함으로 결국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뿌리가 말라버리거나 전혀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함 같이 저 심오한 진리를 향해서 오늘도 마음과 영혼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더 많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실하지 않을 경우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도 되는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심히 교만한 자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과 교리가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믿음을 갖추어가는 일에 모두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도 봉사도 헌금도 헌신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깨달음으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가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가장 사모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밭에서 자라는 씨의 비유로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옥토의 비유의 의미를 더 심화시킨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왕국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는 씨앗을 자라게 하는 토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씨앗을 자라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는 그 원동력이 그럼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히게 되고 그 믿음이 강력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지의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잘 확인이 되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지를 설명하면서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농부가 씨를 뿌린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뀝니다. 어느새 그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그 농부는 그 씨를 뿌린 농부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일은 농부와 무관하게 씨를 자라게 하는 대자연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가 자라게 된 것은 농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와 공기와 햇볕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듯이 한 영혼에 뿌려진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의 결과물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씨를 뿌린 농부는 그 씨앗의 자라감에 관여할 수가 없고 다만 시간이 지나가도록 지켜보았을 뿐인데 결국 벼가 자라고 상화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감이 열리게 되듯이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에 속한 영역이라고 진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 믿음을 파종하신 성령은 그냥 그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게 만드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제 그 영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깊은 찔림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북돋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계속해서 자라가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헤아리는 일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대강대강 띄엄띄엄 들어서는 안 되고 성령이 우리를 견인하시며 더 깊은 진리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언제나 그 말씀 앞으로 즐겨 달려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가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확고해져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겨우 주일에 한 시간만 말씀을 듣는 신앙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신다면 자 여러분들의 이 같은 신앙의 현 주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자리에.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어떻게 쥐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놓치지 않게 이 성경을 쥐는 것일까요? 두 손가락으로 이거는 누구 어린아이가 잡아당겨도 이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손으로 잡으면 될까요? 그럼 두 손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에게 빼앗기겠죠. 이 성경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두 손으로 움켜쥐고 가슴에 끌어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고 보고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시간에 예배당으로 향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건실하게 자라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첩경입니다. 주중에 기도의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는데 주일 예배도 오전 오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자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헤아림으로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제껴버리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더 자람이 없다는 것은, 더 성장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심각한 재앙적인 상황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재앙적인 상황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도 아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절망으로 가득 채우게 되고 창밖으로 들려오던 행복한 웃음소리는 가장 슬픈 졸기로 바뀔 것입니다. 신자는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고 또 자라가야 합니다. 겨우 걸음마를 뛰던 아기가 청년이 돼서 수십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사람이 되듯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 깨달음에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순종함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가 자라고 있는, 성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모든 것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진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미 화석이 되어버린 죽은 믿음입니까? 진정으로 신앙에 있어 형식적인 교인들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디 깨어나셔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자신이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믿음은 가짜로 판명이 날 수도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밀알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니 이는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히고 뿌리 내린 옥토와 같은 심령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러한 성도의 영혼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주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떨어진 택자의 심령에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연한 싹이 나게 되죠. 이제 막 믿음이 심겨질 때 이제 그의 영혼은 참된 말씀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듣고 깨닫는 일에는 일천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음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라서 이삭이 나게 됩니다. 이삭. 이삭이 나게 되고 그 이삭이 나중에는 개수를 더하면서 풍성하게 결실을 하게 됩니다. 볕단을 이루게 됩니다. 즉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는 긴 시간을 인생 속에서 지나가게 되면 그의 신앙에 여러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성화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확고하고 견고하게 내세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옥토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진리가 뿌리 내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한 영혼 가운데 누적될 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성도의 영혼에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사람에 따라 더딜 수 있습니다. 성화는 개별적으로 그 성화의 속도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전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씨앗이 자라 이삭이 맺히고 그 이삭이 풍성한 곡식 단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 영혼 가운데 주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은 구원으로 부르신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가 반드시 자라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를 어떤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절망과 낙심으로 인도하시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에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메달처럼 그의 목에 장식하도록 만드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넓고 깊고 확장된 이런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으며 다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었을 때 이제 무엇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익는다는 의미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과 성화에 진력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고 택자 구원의 완성의 시점이 구속사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그 최후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익게 되는 때가 마침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열매는 익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 그것이 개인이든 한 시대든 이 땅의 모든 역사이든 모든 것의 최후를 결정짓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마침내 우리 각자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익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떤 날이냐? 낫을 대는 날이다. 낫을 대는 날. 알곡과 가라지가 날카로운 낫에 의해서 베어진 후에 모두 분리되어서 알곡은 곡간 안에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가라지는 모두 불에 타서 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은 것 같고 희미한 것 같지만 마침내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라게 됩니다. 매우 뚜렷하고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쭈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같이 더욱 분명하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낫을 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될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죽게 될지, 사고사로 죽게 될지, 병사할지, 순교를 당하게 될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정해진 주의 날은 기필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할 날이 마침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매를 거두시는 때가 어느 날 당신에게도, 이 세상에도 도래할 것입니다. 궁극의 추수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간 자들은 마침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인생의 모든 그 수고로운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날을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품어야 될 궁극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토록 선명하게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태도의 진정성의 여부는 곧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평가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게으르고 나태함을 버리시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낼수 있을지를 생각하십시오. 가능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단 한 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풍성히 열매 맺도록 자라게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같은 성장과 성숙의 변화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점진적이지만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를 오늘도 견인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집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원하고 통장의 잔고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음에 대해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더 자주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지 않는 삶의 환경에 그 그릇된 생각과 고집에 왜 그토록 오래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잘못된 나약하고 게으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더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더 말씀을 향한 열정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째 이 핑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육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집착과 염려에만 묶여 있다면 그는 언제든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매우 믿음이 연약한 자이거나 불신자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이 중대한 진리가 담고 있는 무게 있는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는 몇 명이 되지 않지만 그라운드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그들은 선수가 아닌 구경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경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드에서 승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힘을 쥐어짜서 승리를 쟁취하게 싸우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이 깊은 침체의 늪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낯을 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곧 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